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16일 북한이 미확인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쏘아올린 미확인 발사체가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종 등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고도가 20km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정수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발사가 이루어졌던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로 파악됐습니다. 발사 직후 폭발에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발사 장소를 미뤄 이번에도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10번째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자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8개 나토 회원국과 핀란드, 스웨덴 등으로 구성된 영국 주도의 합동 원정군 지도부를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당초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나토 가입 목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 동안 나토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한 문이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현재는 우리가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야기는 사실이며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를 돕는 파트너들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의 가입 불가 보장을 미국에 요구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132억 달러의 긴급 지원이 포함된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기타 안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주변국에 미군을 파병하기 위한 30억 달러 이상의 예산과 함께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한 약 40억 달러 지원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늘리기 위해 우리는 긴급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보다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여전히 주요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집중 포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더 큰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모든 전쟁은 합의가 도출될 때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되고 있는 병력 손실을 추궁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추가 병력을 소집하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어제 공개한 최신 정보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은 병력 손실을 추궁하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병력 편성을 점점 더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직면한 러시아군이 공격적인 작전을 펴기 위해 부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하바롭스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부 군관국뿐 아니라 태평양 함대, 아르메니아에 주둔한 부대들까지 재배치를 진행 중이라며 시리아 국적과 민간 군사기업 등 기타 용병들에게 병력 충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충원된 병력을 통해 점령한 영토를 고수하고 도착 상태에 빠진 공격 작전에 재활성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사 정권이 세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군사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얀마 군부와 군부 협력자들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가 최소 1,600명이 이르고 약 12,5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독자 제재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져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3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을 쏘았지만 발사 직후 폭발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여부와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사체 기종 등 재원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고도가 20km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장소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발사가 이루어졌던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로 파악됐습니다. 발사 직후 폭발한 때문에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발사 장소로 미뤄 이번에도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는 최근 순안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콘크리트 토대가 설치된 사실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ICBM 무게를 견뎌야 하고 발사 시 고열로 인해 지반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토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번에 실패한 미사일도 ICBM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는 2016년에서 2017년 다수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공중 폭발한 이후 처음입니다. 통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CBM 시험 발사의 경우 정상보다 큰 각도로 발사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높이까지 솟구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미사일이 폭발한 고도 20km는 거의 발사하자마자 폭발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이번 미사일은 발사 후 1단이 채 분리되기도 전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연료와 산화제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액체 연료를 쓰는 탄도미사일의 연료계통 문제일 수 있다며 1단 추진체가 음속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에 연료 누수 등 문제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10번째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실패 원인 파악에 주력하며 보완에 나설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서둘러 추가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입니다. 장영근 교수는 1단 추진체 문제로 인한 폭발은 통상 원인 규명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북한은 무력 시위 차원에서 추가 시험 발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여태까지의 그 패턴으로 봐서는 예전에 2016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8번을 연거푸시 발사를 했어요. 사람은 2주 만에 발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1, 2주 내에도 재개는 할 수 있어요.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국 정보자산에 노출돼 있는 순안 일대에서 하는 것은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한 무력 시위의 성격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발사 직후 폭파했다면 평양이 상당히 위험해지거든요. 그 정도를 감수했다고 보면 한미 정보자산에 가장 노출이 잘 되는 곳에서 무력시위 성격, 공개된 장소의 무력시위 성격이 커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미국을 겨냥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이후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연이어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다음 달 15일 태양절 110주년에 즈음해 대내외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실상의 ICBM인 장거리 로켓에 정찰 위성을 실어 우주 공간에 쏘아올리는 이벤트를 연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미사일 발사 실패는 향후 북한의 도발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를 북한이 혁명적 대경사해라고 선포한 이상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조용히 넘어갔기 때문에 4월 15일은 더더군다나 뭔가를 기념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군사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을 해서 군 정찰 위성을 올리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단계로 북한의 그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좀 차질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한때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종 미사일들을 동원한 합동 타격 훈련 태세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화성 15형 ICBM을 시험 발사하자 곧바로 현무 2, 탄도 미사일 등을 동원해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라도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주변국을 위협하는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영내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10번째 미사일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력 시비는 올 들어 10번째로 지난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 이후 11일 만입니다. 북한은 올 1월에만 탄도미사일 6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후 2월 들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엔 도발을 자제했으나 2월 27일과 3월 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체계 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실시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단호한 방어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그리고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사건이 미국 개인과 영토 혹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괌 국토안보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괌이나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평가되지만 이런 유형의 활동이 지난 몇 달 동안 더욱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괌 당국은 16일 사만다 브레넌 국토안보고문을 인용해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위험과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을 담은 웹사이트를 소개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 괌 국토안보민방위 사무국은 마리아나 지역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협력해 오늘 북한에서 미확인 발사체가 발사됐다는 보도를 포함해 영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는 3,400여 km로 최대 사거리 4,500 내지 5,000km로 추정되는 북한의 IRBM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앞서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지난달 15일 미국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52 4대를 태평양 괌기지에 전개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독자 제재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영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15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포함됐다는 분석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EU 차원의 대응 여부를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월과 3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주민들을 돕기 위한 행동을 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유행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고 북한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EU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 준비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EU는 새롭고 의미 있는 어떤 외교적 과정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BOA에 캐나다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가장 최근의 시험에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포괄적인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면제를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영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갖고 있고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뒤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에서 새로운 ICBM 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14일 기자들에게 시기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잇단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유엔 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안전을 담당하는 이 기구는 15일 성명을 통해 아이카오 이사회는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사건들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발사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5와 2705, 2321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이카오 이사회는 사무국에 북한 상황을 계속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카오는 회원국인 북한은 아이카오가 정한 표준과 권장 관행에 명시된 대로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나 사건이 인근 민간 항공 노선이나 작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인접국가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국지적 분화로 인한 화산재 구름과 민간 항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 관련 공중시험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영공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아이카오 이사회는 북한이 시카고 협약으로 불리는 국제민간협약을 준수하고 아이카오가 정한 표준과 권장 관행을 따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는 국제항공운송 문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위해 지난 1944년 유엔 산하기구로 설립됐으며 북한은 190여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차례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아이카오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2017년과 같은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전직 관리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중 미러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과 전략적으로 밀착하는 상황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5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해도 2017년과 같은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중국이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미중 북중 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By saying that the Chinese have spent the last five years investing a lot of political capital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중국은 2017년부터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했으며 양국 관계가 엉망이었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한 동맹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모색하고 영내에서 미국의 후퇴를 압박하는 등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한을 실질적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놓고 장기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하고 조약 동맹인 북한이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달래는 차원에서 무언가 제안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진로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정치고공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여기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이 집중됐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네 차례의 고강도 유엔 대북결의를 채택했던 것과 같은 조치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2017년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한 것은 북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China and to a lesser extent Russia responded to North Korea's actions. Not because they wanted to moderate North Korean actions.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한 것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의 발언 등을 하며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위협했고 이들 나라는 이런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와 억지력 제공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전쟁 방지 외에는 어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수전 선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대행도 현재 미중 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ICBM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가능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2017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지지가 미중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양국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미국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고 믿는다고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도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압박 정책에 관여했던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이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력해 얻을 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특히 미국의 최근 대북 제재가 러시아 기반을 둔 기관에 집중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미국이 북한만큼이나 러시아의 행동을 부각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중국도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력을 추가하는 데 한결같이 반대했고 ICBM 시험 이후에도 이런 행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조만간 중요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행한 일이며 강대국 간의 경쟁이 비확산 협력을 방해하는 우려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도발과 이에 대한 비난과 제재 부과, 이후 제재 회피 등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더욱 악화된 지정학적 정세 속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결의를 채택하더라도 큰 변화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that resolution is not going to pass. And even if it did, what's the significance of it really?
기존 결의도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추가 결의가 채택돼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최근 미중 고위급 회동에서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 억제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때의 보상책과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등 역내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같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미국 측의 대북 식량과 에너지 지원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중국과의 대북 협력 가능성에 회의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련해선 북한의 ICBM 역량이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국면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무엇이든 반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특히 유엔 총회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북한이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러시아 입장에선 자신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북한을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우입니다.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이 매우 낮고 앞으로 노력해도 기초적인 상업 이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스콧 페이스 전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이 평가했습니다. 페이스 전 사무총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은 북한의 경제적 우선순위 왜곡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 전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현재 위성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우주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페이스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산하 국가우주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페이스 전 사무총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페이스 박사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5년 내 정찰위성 다량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ou know, they haven't flown that many satellites. I think their first attempts at a reconnaissance satellite, I think, was wound up being referred to as a tumbling webcam, meaning.
북한은 위성을 많이 띄우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발사를 시도한 정찰 위성은 회전하는 화상 카메라라고 불렀습니다. 정교하지도 않고 잘 제어도 안 된다는 뜻이었죠.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항공우주 사진 활용 방법, 고분 해능 촬영 장비들의 동작 특성과 화상자료 전송 계통의 믿음성을 확증한 데 대해 크게 만족했다고 보도했죠. 앞으로 북한이 정찰위성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실험을 해야 할까요?
In order to be useful, they have to develop all the key technologies that they in fact mentioned. You need to have a decent camera system. You need to be able to stabilize the platform so you point the camera where you want it.
북한이 향후 궤도에 올릴 위성이 쓸모가 있으려면 북한이 스스로 언급한 모든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적절한 카메라 시스템, 위성 본체의 안정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원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고 데이터를 지상으로 송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사 안정화, 원격 측정 링크 등을 모두 북한이 실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도 데이터 송신을 직접 북한으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 비행할 경우 정보를 보관했다가 북한 근처로 왔을 때 송신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시험을 명목으로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까?
Seems kind of interesting that they claim a suborbital launch, and maybe that's because they wanted to not expend the time or resources necessary to build an orbital.
북한이 준궤도 발사를 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궤도 진입 발사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돈, 자원을 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짧은 사거리를 활용하는 것은 부담이 덜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첫 정찰 위성들은 적절한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무려 13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여력이 있지만 북한은 위성을 궤도까지 진입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과 비슷한 실험을 여러 차례 한 뒤 기저기술을 성숙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실험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다량의 군사 정찰 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다각 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태양 동기 극궤도에 군사 위성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Their release talked about sun synchronous orbits. Kind of an unusual mention or an odd mention. Sun synchronous orbits are mostly used for.
북한이 태양 동기 극궤도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상합니다. 태양 동기 극궤도는 주로 환경 위성에 사용됩니다. 군사 위성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매우 특수적인 경우입니다. 태양 동기 극궤도를 도는 위성은 지구상 물체를 매일 같은 시간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탑이나 건물을 새롭게 세울 경우 그림자가 달리 관측되는 것이죠.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군사 정보, 즉 함대나 비행기를 관찰한다면 태양 동기 극궤도에 있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위성 사진은 벌써 상업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왜 태양 동기 극궤도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또 태양 동기 극궤도는 위성들로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위성을 올려놓을 때 다른 위성과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하죠. 북한은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을 보유한 나라로 꼽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자국 위성이 실제로 궤도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북한은 우주 공간을 관찰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위성 발사 실험을 하면 다른 나라들의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우려합니다.
상업 위성들이 세계 대부분 지역의 사진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이 독자적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 맞다고 보십니까?
Well, no, not really. For peaceful economic purposes, there's plenty of data that's already commercially available, and they can either simply try to buy.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적 경제적 목적이라면 이미 위성 사진을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북한은 상업적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제재의 여파로 독자 개발에 나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시 상황이라면 북한이 상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북한이 스스로 능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위성 개발은 매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북한은 정찰위성이나 위성이 찍은 사진을 팔 수도 없습니다. 이미 더 좋은 수준의 값싼 자료가 상업시장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은 북한의 경제적 우선순위 왜곡의 또 다른 일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에 나선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연막 작전일까요?
It could be both. Both could be true. And the fact that if they were wanting to solely develop their ICBM technology and they just wanted a cover story, you might see them.
정찰위성 개발과 ICBM 개발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ICBM 기술만을 개발하고 싶고 변명이 필요하다면 더 많은 궤도 진입 시도를 할 것이고 더 긴 사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둘 다 사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위성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고 위성 체계 개발이 더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로켓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 없이 우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럴듯한 정상적인 우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ICBM 능력뿐이죠. 따라서 북한이 평화적인 과학적 위성을 만들고 있다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정찰위성 개발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ICBM 개발일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은 그들이 위성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성을 우주로 띄워서 사진을 송신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위성을 다시 불러서 탑재체를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은 ICBM 기술을 진전시키는 것이죠. 대기권 재진입은 위성 발사보다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북한이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재진입과 회수를 한다면 북한의 ICBM 기술의 새로운 단계를 나타낼 것입니다.
북한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정찰 위성 체계를 얼마나 빨리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Hard really to say. I don't think that building a fairly simple optical satellite system is really that hard. Commercial systems we have today, if you go to a company like Salix,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광학 위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플래닛 랩스와 같은 상업 위성 회사들은 신발 상자 같은 크기의 위성을 대량 생산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진 부품들이 있어서 개발이 더 쉽죠. 북한은 부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저해상도 사진을 찍는 광학위성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미터급 해상도를 갖춘 기본적 능력은 북한이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더 비싸고 더 어렵습니다. 북한이 다른 어떤 나라 수준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능력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청취자들에게 전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Given a North Korean audience, I would say that if North Korea was really interested in doing economic development and benefiting their people.
북한 청취자들을 감안할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진실로 경제 개발을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면 상업적 국제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북한의 농업과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위성 능력 ICBM에도 사용될 수 있는 독자적인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자원이 많이 들어가고 누구에게도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국가적 자존심은 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매우 잘못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산하 국가우주위원회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스콧 페이스 박사로부터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계획의 기술적 특징과 정치적 함의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통합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에만 국한되도록 했고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은 대북 제재 이행 조치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원과 하원이 최근 합의한 통합 예산안이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이번 통합 예산안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2022 회기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회는 이번에도 예산안에 명시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원조, 배상금 지급에 예산을 일절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예산 지출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나라입니다. 국방 예산안과 국무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예산 지출을 허용한 항목은 북한의 인권 증진 활동과 대북 방송,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북한의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기금과 민주주의 기금 일부를 북한의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기금의 경우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제방송 운용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무예산안에는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지원할 경우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의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조치를 조건부로 연계하는 조항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무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은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같은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국방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란, 러시아가 거론되며 이런 나라들의 해외 생물학 위협에 관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은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이 제기하는 생물학 위협 보고서를 향후 1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생물학 위협 관련 활동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당국의 전략이 상세히 기술돼야 합니다. 이 밖에 이번 국방 예산안은 지난 회기 연도에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에 예산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과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 위한 미국 동맹의 연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자들의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고 부패를 폭로하며 이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15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권위주의 대응 관련 청문회에서 권위주의는 우리 시대의 명백한 도전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단호하고 체계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 and this administration is responding with decisive and collective action.
제 차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세 가지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권위주의에 맞선 공동의 비전과 연합 전선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동맹국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수호와 부패 척결, 세계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권위주의자들을 밀어내기 위한 외교정책과 대외지원수단의 현대화, 회복력 있고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제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위주의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보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내세우며 지도자나 소수 엘리트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모든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권위주의 국가 중 최악으로 지탄받고 있으며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에 발표한 2022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계속 최악 중 최악의 권위주의 국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하 차관은 이날 프리덤하우스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가 자유롭지 않다고 분류된 나라들에 살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와 함께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I hope to discuss other grave examples of authoritarian leaders challenging international norms, suppressing the rights of their citizens.
이란과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버마,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국제 규범에 도전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독재 정권들은 러시아, 중국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지탱하면서 국내 운동가와 시민사회, 언론인 등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하 차관은 미국 정부가 이런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위주의자들의 기술 오용을 막기 위해 동맹들과 자발적 수출 통제 규범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신기술을 통한 미국 반부패 해법 프로젝트 혁신연구소 설립을 통해 전 세계 부패 척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권위주의 정권의 부정 이득을 폭로하기 위한 글로벌 반부패 컨소시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의회와 협력해 권위주의 국제 공익 미디어 기금에 최대 3천만 달러를 제공해 권위주의 국가 국민들이 정권의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홀 가프리 국무부 공공외교 공보 수석 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권위주의자들의 주요 무기는 대중에게 거짓말을 하고 표현의 자유와 자국 내 독립매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프리 수석 담당관은 이런 행태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만 권위주의 정권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현대적인 수단을 통해 대중에 대한 기만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전 세계 185개 대사관에 4천 명의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와 전통미디어 직접 대화로 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 정보와 선전을 폭로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미국의 가치와 우선순위, 정책 목표, 권위주의 통치 대안에 대해 정직하고 신뢰 있는 정보로 전 세계 대중에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미국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미국의 가치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면서 몇 주 안에 글로벌 자유의 소리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pecifically, we must aggressively lead with our values and actions and not just in words.
미국은 이 글로벌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인권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 법안은 이런 노력을 강화할 것이란 겁니다. 상원 외교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도 이날 권위주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디지털 허위 정보와 선전, 검열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 강화와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시 의원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권위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허위 정보와 권위주의적 서술 기법을 차단,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need to increase their efforts to block and tackle disinformation and authoritarian narratives before they can.
한편 미국 고위 관리들과 의원 대부분은 이날 중국 시진핑 정권의 권위주의 팽창을 강하게 경고하며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공동 대응을 거듭 강조해 자기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지난 1월 글로벌 외교 안보 비전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선도적인 자유민주국가의 역할을 다하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면 미국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허위 정보와 선전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의주 비행장이 중국에서 온 화물들로 사실상 포화 상태에 달한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화물이 장기 계류 중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북중 간 국경 무역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한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소독 시설이 들어선 북한 의주 비행장에 중국에서 넘어온 화물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15일 촬영한 위성사진은 전체 약 2.5km에 달하는 의주 비행장 활주로 중 약 400m를 제외한 구간에 화물로 보이는 물체가 가득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폭이 약 50m에 달하는 활주로 양옆은 물론 일부 구간에선 활주로 밖까지 화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상태를 얼마나 더 유지할지 알 순 없지만 화물이 이대로 계속 쌓인다면 의주 비행장은 조만간 화물로 인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민간과 군용으로 동시에 이용해온 의주 비행장의 활주로에 직사각형 건물 10여 채를 건설하고 공항 안으로 철도를 연결했습니다. 이 철도는 신의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선로로 연결돼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철교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약 1년간 방치됐던 의주 비행장은 1월 중순부터 열차가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활주로 곳곳에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화물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의주 비행장에 들어온 화물이 북한 내륙으로 옮겨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채 더 많은 양이 활주로를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1월 중순 재개된 북중 화물 열차의 운행이 최근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확인하면서 이는 의주 비행장이 포화 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화물을 장기 격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두 달 가까이 방치된 화물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양국 무역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의주 비행장의 화물이 조금씩 유입되는 것과 달리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우이교 일대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특히 조중우이교의 중국 쪽 부분인 단둥 세관 앞은 여전히 주차된 트럭 한 대 없이 회색빛 바닥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년여 전까지만 해도 수십 대의 트럭이 북한에서 넘어와 대기하거나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춰섰던 곳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이처럼 분주한 움직임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국경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3억 1,804만 달러로 2020년에 5억 3,906만 달러에 비해 약 41%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이전인 2019년 27억 8,902만 달러의 약 11% 규모고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7년에 50억 달러에 비해선 6% 수준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백신의 안전한 운송과 보관을 위한 교원 유통체계인 콜드체인 관련 장비에 대북 반입을 승인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관련 물자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백신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콜드체인 관련 장비의 북한 반입과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일 유니세프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안보리 결의 2397호 제25항에 따라 북한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워크인 콜드룸 콜드체인 장비를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유니세프가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유니세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요청한 제재 면제 기간 12개월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물품의 운송을 한꺼번에 또는 통합된 방식으로 보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제 승인은 유니세프가 신청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품목은 10만 2천여 달러어치로 중국산 워크인 콜드룸 3개와 온도 유지 장비 등입니다. 워크인 콜드룸은 목적지에 도착한 백신들이 휴대용 아이스박스에 실려 접종소로 운반되기 전까지 백신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유니세프는 제재 면제 신청서에 관련 물자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은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과 규칙, 금융과 상업거래, 운송과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면허 등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제재들이 북한 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도주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35년 3월 16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19년 6월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패전국 독일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총 5편, 440조, 18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약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바탕이 됐습니다. 이 조약에는 전쟁 책임 문제, 유럽의 영토 조정, 전후 평화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구 영토와 식민지는 재분할됐으며 독일에 대한 군비 제한 및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됐고 독일 국민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때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게르만 민족이 최고이며 국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935년 3월 16일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을 하고 4년 만인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게 됩니다. 1751년 3월 16일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이 버지니아주의 외할머니 집에서 태어납니다. 당시에는 뉴저지 대학으로 불린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해 공부했습니다. 1776년 버지니아 주 헌법을 기초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대륙회의에 참가했고 버지니아 주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각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재헌회의가 소집됐을 때 당시 36살이었던 메디슨은 토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알렉산더 해밀턴, 존 레이와 함께 연방주의자, 페더럴리스트 논문집을 집필해 재헌헌법의 인준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이후 토마스 제퍼슨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지내고 1808년 미국의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영국 해선이 미국 선원을 강제 징집하고 화물선을 나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1812년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